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정촌 통일. 외로운 만큼 아픈 고통도 없죠. 그런 외로움 중에서 최악의 외로움은 바로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가장 나쁜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편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동굴을 걷다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인연들이 어슴푸레한 빛을 남기며 스쳐갑니다. 그들이 잠시나마 빛을 비춰줄 수는 있어도 밖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은 결국 나의 의지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사람이라지만 혼자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고독도 즐길만 하지 않을까요?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외로움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를 표현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타인과 함께 있는 동안 그때 나를 돌아보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중에서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뭔가 성숙한 친구의 모습과 내 자신이 비교가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자각을 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곁에 누가 있어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하지만 그 외로움을 좀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뭔가 제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럴 때는 긍정하고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보는 시간, 내가 주인공이라면에서는요,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를 살펴볼 거고요.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기를 소개하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요,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러시아와 폴란드를 다녀온 박시훈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청춘들의 희망과 꿈이 이어지는 곳, 여기는 청춘 통일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오늘만큼은 내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시간! 내가 주인공이라면! 네, 청춘통일 특집 코너 내가 주인공이라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 청년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김숙 씨와 박아가페 사랑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업 가치관?
네. 네.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2019년에 방영한 이태원 클래스입니다.
네, 이태원 클래스. 정말 재작년에 인기가 대단했던 그 드라마예요.
네.
네. 저희는 워낙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이 드라마가 간단하게 어떤 드라마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드라마의 중심 인물부터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박세로이가 주인공입니다.
네.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이 특이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세로이는 외식업계 재벌기업 장가의 악행에 맞서서 소신을 지키는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신 때문에 고등학교도 퇴학당하고 전과자로도 살게 됩니다.
네.
게다가 세로이의 아버지마저도 장가의 후계자인 장근원 때문에 교통사고로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어찌 보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세로이는 장가그룹에 복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태원이라는 동네에 단밤이라는 포차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태원은 대한민국의 서울 중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태원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던 또 생각이 나는데 또 이 이태원 클래스에 이 박세로이라는 인물 말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죠?
네, 세로이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데요. 단밤의 주방장인 마연이, 종업원인 최승건, 관리자인 조이서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이들과 함께 단밤 포차를 운영하게 되죠. 세로이가 단밤 가게를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복수 때문입니다. 단밤을 큰 회사로 키워서 장가에 대적하여 결국에는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오.
포장마차를 대기업으로 일군 장가의 회장인 장대희와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장근원, 그리고 세로이와 세로이의 친구이지만 장가에서 일하고 있는 오수아, 그리고 단밤 식구들. 이렇게 장가 대 단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개 음식점이랑 대기업이 싸우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상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일개 음식점이.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고민해볼 갈등 상황 어떤 건가요?
박세로이가 주방장인 마연이, 종업원 최승건과 함께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죠.
사람이 없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이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네.
조이서는 사업과 홍보 분야의 유망주로 주이고 또 단밤을 최고의 요식업계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박세로이의 꿈을 이뤄주겠다라는 포부를 이제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네.
그런 포부로 단밤에서 관리자로 일하게 됩니다.
네.
덕분에 단밤 포차가 손님이 날로 늘어나요.
네.
근데 이것도 잠깐인 게 어느 날부터 손님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만인가요?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거죠.
네.
네. 게다가 안주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것도 있었어요. 네.
위생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요?
이건 아마 그 주방장인 마연이의 요리 실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이익을 중요시하고 냉철한 사업가인 조이서가 박세로이 사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 뭐라고 하나요?
요리 실력이 부족한 주방장 마연이를 해고해야 한다고 하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자신을 믿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박세로이라면 마연이를 해고할 건가요? 아니면 마연이를 믿고 기다려줄 건가요?
저라면 마연이를 믿고 기다려줄 것 같아요.
사랑 씨는 기다려주겠다.
네.
네.
극 중에서 보면 박세로의 소신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랬죠.
자신의 사업인 만큼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마연이는 단밤포차의 시작부터 어려운 시기까지 모두 함께한 사람이니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박세로이에게 소신만큼 중요한 꿈이 있잖아요. 단밤을 요식업계 1위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가를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네. 그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쓰리고 아파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봐요.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인데.
네.
음식을 못하면 계속 둘 필요가 있을까요?
성석 씨의 굉장한 이 현실적인 한마디.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사랑 씨 어떤가요?
근데 사실 마연이의 요리가 처음부터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박세로이가 처음에 마연이를 데려온 이유도 그 요리가 맛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네. 이유가 있었으니까 데려왔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요리 실력은 있는데 그걸 지금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마연이에게 자신의 단점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연이라는 어찌 보면 자신의 사람을 좀 한 번 더 믿고 맡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김숙 씨는 이 새로이의 꿈이 더 중요하니까 마연이를 쳐내야 된다. 그리고 네. 사랑 씨는 이제 그보다는 이 처음 이 꿈을 함께 이어온 이 사람이 먼저다. 아, 그렇지. 이런 입장이신데 둘 다 네. 너무 맞는 말이라 제가 다 고민이 됩니다. 이게 또 새로이가 일부러 데려온 주방장이 마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익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창업 초기에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력이 늘기까지 기다려주기보다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 거예요. 요시업계 1위가 꿈인데 갈 길도 먼데 멀리 내다봐야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장가를 이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또 장가랑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네. 새로이가 그동안 부당하게 사실 퇴학을 당하고 영업 정지를 당해오면서 지켜온 소신이 있잖아요.
네.
이제 꿋꿋하게 부당하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네.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갑자기 노래 네. 공격까지 성수 씨 큰 네.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뭔가 장가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사실 뭐 장가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아, 과연 그럴까요?
네.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로임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일하려고 할까요? 돈이 있어야 가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 사람도 남아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장사를 잘 되게 해서 일하는 식구들에게 로임을 따박따박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단밤이 성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종업원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게의 이 내부 실정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나중에 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 박세로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 번, 순간에는 편하겠지만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한다. 처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결국 나중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두 분의 얘기가 정말 설득력이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난감한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상을 살펴볼까요?
이번엔 장가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장가에서 전략기획 부장인 오수아가 어떤 선택에 놓여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수아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던지는 동정의 눈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아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인물이 새로이의 아버지였어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가 후계자 장근원 때문에 새로이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아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장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장가에 입사까지 하게 되어요.
장가에 들어가게 되는군요.
네. 네.
수아는 빠른 속도로 장가의 전략기획 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죠.
맞아요.
그런 수아를 장가의 상무이사인 장근원과 전무이사인 강민정이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먼저 장근원에 대해서 소개시켜준다면 장근원은 장가의 장대희 회장의 아들입니다. 후계자인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뒷배만 믿고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어요. 게다가 일도 못해서 회사에서는 좀 안 좋은 눈길로 보죠.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군요.
그렇죠.
네.
근데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무이사라는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이렇게 성격 파탄에 능력 없고 한심한 인물이어서 망나니처럼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순정파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우수아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이게 수아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러면 강민정 전무이사는 어떤가요?
강민정 전무이사는 네. 장근홍과는 정반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동안 장가를 성장시킨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인물이네요.
네. 네. 장회장과 함께 장가를 창립한 강보현의 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고 그래서 차기 회장으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민정 이사도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욕심 때문에 오히려 장회장과 장근원한테는 좀 안 좋은 눈길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이러한 강민정 이사, 장근원 이사 모두가 우수아에게 자기 편에 설 것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강민정의 편에 설 것이냐, 장근원의 편에 설 것인가, 현재 이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우수아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능력은 없지만 장가의 후계자인 장근원을 택하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강민정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근원 이사를 따를 것 같아요.
김숙 씨 정말 따를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장근원이 장 회장의 아들이고 후계자잖아요.
네.
장대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장가를 최고의 요식업계 회사로 키운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장대 회장은 장근원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걸 조금 걱정하고 망설이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장대 회장도 수아의 능력을 인정할 만큼 수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수아가 장근원 옆에 있으면 장근원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근원이 능력이 없어도 수아 같은 인물이 있다면은
네.
크게 승계를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 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강민정 전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 회장이 자기 아들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게 장가잖아요. 근데 장근원이 좀 장가를 잘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가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는 장근원을 후계자로 삼을 수는 있지만 끝에 가서는 장가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일도 잘하는 강민정 이사에게 회사를 물려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장 회장이 누구에게 후계자를 물려줄지와도 현재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 못하는 아들이냐, 일 잘하는 남이냐 이 문제이기 전에 근데 왜 수아한테 후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는데
네.
수아는 장가에 입사하게 된 진짜 이유가 억울하게 죽은 세로의 아버지인 박성열 부장의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목표가 장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장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회사를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장근원이 수아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수아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네. 네.
사랑 씨는 어때요?
네. 네. 아니, 장근원이 수아를 좋아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사랑이 좀 저는 삐뚤어진 사랑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극 중에서 장근원이 수아를 고아라고 무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수아가 장근원을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근원은 좀 오기가 생겨서 수아에게 들이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건 짝사랑이라기보단 소유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장근원에게 사랑은 네네. 결국 소유욕이다.
네, 네. 그렇죠. 정말 수아가 그래서 그 사랑을 이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수아를 좋아한다고 해도 수아가 장가를 무너뜨린다는데 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장가가 있기에 지금 현재 장근원이 뭐 전무이사든 뭐든 누릴 수 있는 건데 수아의 계획을 그렇죠. 안다면은 당연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자꾸 이 장근원이 일은 못하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일을 못하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요. 네, 후계자라고 그래도 이것저것 수업도 받고 굉장한 양질의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보면 장근원이 제안하는 사업이 좀 공개적으로 퇴짜를 맞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네.
네, 이제 뺨을 맞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장근원보다 더 돋보일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장근원 옆에서 수아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면 수아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회사 내에서 수아의 영향력이 세질 것이고 그렇게 수아가 장가 그룹 내에서 자기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넓혀가면 언젠가는 복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김숙 씨의 얘기는 장근원이 아둔하기 때문에 수아의 이 계획을 평생 모를 것이다. 이걸 이미 깔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능력 없어요.
그래요? 생각도 없다.
네. 사랑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이제 장근원을 이용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정한 복수가 장가를 뭔가 무너뜨리기보다는 혁신하는 거 그게 복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기 위해서 강민정 이사와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배울 점도 많고 좀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인물인 강민정 이사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생각대로 이 장가의 회사를 다 뜯어 고치고 하면은 그 색깔이 남지도 않고
맞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드라마로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치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김숙 씨와 사랑 씨 어떻게 보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다르네요.
네, 이태원 클래스가 그냥 재밌게만 봤는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게 많은지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제가 졸업을 좀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박세로이처럼 돈보다는 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일반 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런 소신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보다는 공익단체에 취업하는 게 더 저에게 맞나? 라는 고민까지도 좀 해봤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네.
아, 좀 살겠다.
사실 그 뭐 일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마음에 맞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좀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박세로이도 얘 좋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디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좀 중시하는 그런 소신을 지키면서
네.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좀 노력하는 게 좋겠다라는 다짐까지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이런 교훈을 얼마나 느꼈을지 또 네.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기특하고 대견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숙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도 사랑 씨처럼 곧 있으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오늘처럼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한 적도 꽤 있었어요.
네.
실제로 인간관계가 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느낀 건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지보다 그 전에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뚝심이 있어야
네.
뭔가를 선택할 때도 훨씬 더 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소신. 네.
소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온전히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분이 이제 곧 있으면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기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취업 준비생인데 두 분이 하는 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이런 좋은 드라마 있으면 또 한 번 또 가져와서 같이 또 즐겁게 방송을 해봤으면 또 좋겠네요.
저희야 네. 좋죠. 불러주세요.
네, 자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드라마 속 대사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세로이가 이런 대사를 하죠.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인공이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씨, 김숙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삽입곡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가오의 시작.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지난 시간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정말 대단해서 북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간다는 한국 청년 박시원 씨와 함께 했었는데요.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 폴란드로 떠난 이 시온 씨의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온 씨 모시고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옆에 시온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나요?
저는 똑같이 수업 듣고 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일하고 그랬는데요. 뭐 날씨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서울숲 다녔어요. 지난주에. 너무 좋더라고요. 튤립이 네. 되게 이쁘게 펴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세인트 학교 다녔을 때 한 4월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눈이 와요, 학교에.
4월에 눈이 와요?
네네네. 되게 고산지대라서 눈이 4월에 또 옵니다.
이야, 또 그 풍경이 또 궁금해요. 4월에 눈이 내리면 어떨지.
되게 이뻐요. 눈, 네. 다른 사람들 벚꽃 보러 가는데 저희 눈꽃 보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맞아요.
그래요. 자, 지난주에 이제 시훈 씨가 폴란드로 어학연수를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폴란드에 도착하기 전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중간중간에 여행지를 들렀다고 했는데, 네네.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어디 어디를 좀 여행을 하셨어요?
전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갔군요.
네. 네, 블라디보스토크이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우수리스크라는 고려인 마을로 처음에 갔죠.
고려인들이 좀 사는 마을이요?
네, 고려인 네. 센터도 있고 되게 그래서 그리고 무슨 기념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네. 한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가는 관광지예요. 되게 작은 도시인데 네. 사실 그거 이제 고려인 센터 방문하실.
그러면 실제로 한국어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그 주변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센터 안에서는 이제 박물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 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역사도 딱 설명해 주시고 네. 그 고려인 분들 영상 같은 것도 남아 있고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이제 박물관에는 한국어로 좀 되어 있어요.
네네네, 한국어로도 돼 있고. 러시아로 돼 있고, 네.
좀 어떻게 보면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가 좀 마련돼 있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고려인들이 물론 살고 있지만 북한인들도 거기서 좀 살고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날 제가 이제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했던 날이 네. 설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사실 그 박물관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날 방문했던 날이. 그래서 문이 다 네. 닫혀 있는 거예요, 갔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 이러면서 네. 나는 여기 보러 여기 왔는데 이게 뭐지 해서 막 네. 옆에 막 문 두들기고 막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네. 막 뭐라 말을 하는데 네. 뭔가 못 진짜. 들어간다는 말 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뉘앙스가. 네.
그래서 아, 어떻게 나 집에 가야 되나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 좀 몇 시간 보내다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짐이 교환학생 짐을 들고 가서 캐리어가 이따만한 거의 한 25kg짜리 아. 이런 거랑 배낭이 한 20kg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한 두세 시간을 길을 헤매가지고 진짜 힘들게 거기 센터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되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어줄 테니까 갔다 오라는 약간 뉘앙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문을 막 갑자기 주섬주섬 열어주시고.
간절했나 봐.
네, 불도 네. 막 켜주시더라고요.
오, 짱이다.
그래서 네. 그냥 갔다 오라 그런 뭔가 그런 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열심히 구경을 하고 저만 있었어요, 그때. 저만 혼자 보고 다 구경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설날이어가지고 네. 위에서 뭔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것도 보러 갔다 오라는 약간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네. 제가 이제 짐 놓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설날 행사를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고려인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막 태권도 같은 것도 막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밥도 네. 이렇게 막 드시면서
설날이다 보니까
네네네 설날이니까 같이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고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사회자분이 갑자기 막 그 감사의 말로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블라디보스토크 대사가 와서 뭐 이제 축하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 저는 엥? 뭐지? 이러면서 내 귀가 잘못됐나?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제 앞에 앉아계신 남자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바로 앞에서?
갑자기,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배지를 달고 계시죠.
아, 그렇죠.
네네. 네. 동무들과 만나서 음료수를 같이 마시니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막 축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야 진짜 북한 사람 볼 수 있다더니 볼 수 있네 이러면서 되게 생각지도 않은 데서 진짜? 만나가지고 네. 너무 놀라서 그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축하 공연을 또 준비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뭐 반갑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앞에서 그 되게 TV에서 본
맞아요.
한복 네. 입고 그 여자분들 네, 그분들이 부르네.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열심히 동영상 찍고 막 어, 신기하다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네 거기서는 이렇게 나왔죠.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겠어요.
네 맞아요.
어, 또 여행지를 도시면서 또 만난 분이 있나요?
아 고려인 문화센터 이제 둘러보고 그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가던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차역까지 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짐을 들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옛날 버스거든요. 옛날 한국 버스를 수입했었어서 러시아에서 그 옛날 한국 버스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이렇게 계단 밟고 올라가야 네네, 되는 그런 굉장히 버스예요. 높은 버스군요.
네.
턱이.
네, 그랬는데 전 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근데 저는 이 짐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그 고민을 안 하고 갔는데 러시아 분들 항상 들어주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못 하고 갔는데 그분들은 네. 항상 남자분들은 항상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낑낑 이렇게 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힘든 이런 아. 뉘앙스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그때 어떤 두 분이 고려인 분 같이 보이는 두 분이 제 네. 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으니까 어 스파시바 이러고 그냥 네.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게 감사합니다.
네 스파시바가 이제 네.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버스 앉아서 이렇게 기차역을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딱 제 앞에 서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러시아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스 네. 안에서 어, 고려인 분이신가 보다. 아, 여기 고려인이 되게 많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때도 또 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스파시바 이러고 가려는데 갑자기 먼 데서 동물을 만나서 반갑다는 거예요.
동물을 만나서?
네, 동물을 만나서 너무 반갑대요. 반갑다. 그래서 네. 이분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모르고 하는 말인가? 근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머리가 그때 탈색하고 가가지고.
그렇죠. 누가 봐도 뭔가 한국, 남한에서 온 네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제 캐리어를 들고 계셨고 이제 양쪽에 저 서 계셨는데 네. 한 분이 제 캐리어 들고 계셨고 한 분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거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아, 막상 만나고 싶었는데 네, 만나니까 또 얼었군요.
네네. 이거 내가 이거 어디서 왔다고 말을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도 좀 되고.
네. 그래서 막 나이를 물어보시고 막 몇 살이냐, 왜 왔냐, 아니면 여기서 했던 일은 잘 풀렸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엄마 안 보고 싶냐, 어디서 왔냐, 이래서 서울이요. 이러는데 약간 좀 떨리듯이 말을 했죠. 뭔가 말을 해도 되나? 약간 싶은 마음에. 네. 왜냐면 성인 남자 두 분이셨고
무서울 것 같아요.
내 짐도 네. 들고 있고 이러니까 어 이렇게 도망가시면 어떡하지? 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얼어가지고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아. 묻는 말만 대답하고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막 하셨는데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기차 타고 어디 가냐 해서 하바롭스크 가요 이랬더니 아 하바롭스크는 왜 가요? 이래서 아, 삼촌이 있어요 이랬어요. 혼자 여행하는데
아, 둘러대긴 해야 되니까
네 혼자 여행하는데 막 하바롭스크에 삼촌이 살고 있어서 삼촌 네. 보러 간다고
어,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그래도 이해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제 기차역 딱 짐 그 도와주시고 이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자기 운 거예요. 너무 긴장했다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는 경찰도 있고 이러니까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갑자기 받았나 봐요. 근데 막 갑자기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울었지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되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네. 짐도 들어주셨고 그냥 나보고 나를 걱정해주시는 말도 되게 많이 하셨고 근데 내가 왜 한국 분들을 만났으면 그렇게 얼지 않고 그냥 신나게 얘기하다 그냥 왔을 텐데 왜 북한 분들이라고 딱 아니까 내가 그렇게 됐지? 그리고 나는 심지어 북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여기 온 건데
맞아요.
그게 가장 약간 뭔가 왜 나는 북한 사람 만나고 싶다 해놓고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왔을까? 뭐라도 드릴걸 약간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네. 아 참치캔이라도 드릴걸 막 이러면서 컵밥이라도 드릴걸 막 이런
가지고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도 드릴걸
네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네. 어, 네네네 이러고 되게 어영부영 지나간 거예요. 제가 그리웠던 순간이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디다 글을 올렸어요. 그 북한 사람 만났다고. 그랬더니 댓글이 또 달리더라고요. 뭐였냐면 접촉신고를 해야 된대요.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면 접촉신고를 해야 그 불법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안 하면 뭔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래서 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에서 기차 안에 가지고 너무 걱정돼서 네. 막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막 그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조차도 되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다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북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신고를 해야 되고 남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고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두려워해야 했고 이런 감정들이 왜 생겼을까 그런 상황이 되게 씁쓸했던 것 같아요. 네.
북한 사람과 얘기했던 게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도 뭔가 많이 못했고
맞아요.
바래왔던 순간인데 뭔가 얼어붙고 할 얘기를 못하면은 저도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
맞아요.
바랬던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 일그러진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순간이 또 있을 때 대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북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도 했고 내가 만나면 뭘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갔던 게 갑자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앞으로 또 만날 일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의식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맞아요.
그 마음가짐 가졌던 게 그래도
맞아요.
저는 가장 큰 남은 거라고 봐요. 네.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준비를 네. 좀 많이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죠.
맞아요. 실제로 지금도 공부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쵸.
네. 그래요. 저는 그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사실 숙박을 한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용한다 그러면 호텔이나
네.
좀 뭐 게스트하우스 알려진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숙소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 카우치 서핑이라는 좀 특이한 거를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뭔가 호텔에서 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지내면 러시아가 어떤 데인지 그냥 약간 표면적으로만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사람들 집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좀 이야기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 제가 뭐 세계여행 하시는 분들 책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네.
그때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유럽 세계여행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다 카우치서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멋있어 보여요.
맞아요. 저도 어떤 여행기에서
맞아요.
이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숙박을 한번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카우치서핑을
네네.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듣긴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이게 또 현지인과 같이 산다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좀 그런 걱정은 없었나요? 위험하다든지.
그때는 되게 진짜 당돌했나 봐요. 되게 네. 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에서 남자 혼자 사시는 집에 제가 가서 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절대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그냥. 근데 그분들 되게 친절하시고 막 자기 침실을 내어주시고 그분들은 부엌에 가서 주무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 많네요.
네네, 다
당연히.
저의 잠자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혼자 사셨다거나 아니면 뭐 커플분이 사시는 집에 가서
네.
지냈을 때는 그냥 되게 안심이 됐고 그냥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로
네.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만났던 여행지에서 만났던 분들이 좀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나요?
네네네. 교류하고 나중에
네.
제가 어학연수 갈 때 집도 구해주고 막 그런 행정 처리 같은
네.
것도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이게 또 인맥을 또 이렇게 쌓아두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네네네,
받을 수가 있군요.
맞아요.
저도 러시아에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가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러면 좀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우수리스크, 블라고벨셴스크,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그리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네.
돌아다녔거든요.
뭐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서.
네. 네. 근데
이제 얘기해줘요. 네.
그 도시를 이제 선택했던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우수리스크는 고려인 분들이 사셔서였고 블라고벨셴스크는 중국 접경지였어요. 러시아가 되게 크다 보니까.
중국과 좀 가까운 지역이었군요.
네. 그 네. 중국으로 이제 다리 하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러시아 분들 되게 자유롭게 왕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설쯤이었으니까
네.
중국 분들이 이제 설 축제하시는 뭐라지 불꽃놀이 같은 게 제가 지냈던 숙소에서 보였고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접경 국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네. 말고는.
있다고 해도 아예 네. 접근 금지잖아요.
갈 수가 네. 없는 곳이라. 그래서 그런 게 신기해가지고 블라고베신스크는 중국 접경지라 갔고 울란우데는 몽골 접경지여서 갔어요.
네.
그랬더니 가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그 거기 계시는 소수 민족 그분들이 다 몽골 분들이랑 비슷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다른 러시아 동네와 다르게 좀 뭔가 몽골스러운 느낌이 되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행지를 선택을 했던 게 어떤 즉흥적인 이유가 아니고
네네.
그 전에 미리 아 여기는 꼭 돌아봐야겠다고 다 계획을 세우신 곳이에요?
네, 지도 보고 그냥 뭔가 여기 몽골 옆에 있네 한번 가봐야지 약간 이렇게
그래도 갔던 곳들이 다 의미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러시아에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폴란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을 또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당시에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지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네. 법을 공부를 했어요. 원래부터 법을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
네.
그리고 유럽은 인권법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궁금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래서 막 발표도 되게 북한에 관련해서 발표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좀 그런 북한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에서도 독일이랑 나치 독일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곳이 폴란드이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또 고통을 받았던 국가가 폴란드잖아요. 북한과 좀 어느 정도 일맹사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폴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일단 신기해해요. 네. 사실 신기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막 그 갔다 오고 나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폴란드 분들이 한국 전쟁고와 남북한에서 온 한국 전쟁고를 키워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또 한 번 더 네. 했던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 그럼 실제로도 다녀오셨었나요?
네, 가봤죠.
좀 어때요?
되게 그날 갔던 날이 되게 날씨가 되게 좋은 날이었는데.
네.
거기 가니까 되게 약간 우중충해지고 날씨가 되게 우중충해지고 사람들도 같이 갔던 분들도 막 사진 찍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겠고 막 되게 압도돼서 분위기에 그래서 뭔가 되게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 안에 볼만한 그래도 뭔가 이거는 좀 기억에 남았다는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입구에 노동이 자유를 받는다? 네. 이런
그런 문구가 있어요.
되게
앞에?
유명한 문구인데 그 앞에서 누가 사진을 저를 찍어줬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군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문구가 엄청 중요한 문구여가지고 그 문구 보고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뭐 그 돌아가신 분들 머리카락으로 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 이렇게 엄청 수북히 쌓여있는 방이 있었어요. 수용소에 있었던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의 머리카락.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좀 되게 네. 그 사람들의 신발을 쌓아놓는 그런 방도 있었고
네.
옷가지를 쌓아놓은 방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그게 좀 되게 그랬어요.
그래요. 좀 네. 그런 걸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것 같긴
네네네.
해요.
네네네. 엄청 많았거든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또 북한에서도 수용소가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북한도 전 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머지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온 씨와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견문을 넓혀야 좀 세상을 넓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온 씨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아틀란티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성규의 허쉬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